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로마서 6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가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14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들려지는 소식들이 우리 마음을 시원케 하고 또 그냥 단순하게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건 전 세계에서 지금 얼마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또 얼마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지 계속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코로나 이후에 봄가을로 온라인 성경 세미나와 또 CLF 또 그다음 월드캠프 수양에 계속해서 말씀이 전거되어졌는데 참 감사한 것이 목사님께서 미국에 가시기 전에 한국에서 영상으로 면담을 할 때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거기에 나오는 장관님들이나 또 아니면은 비숍 목사님들이나 면담하면서 그들의 반응을 이렇게 봤을 때 전에 목사님 말씀을 들었던 분들이 이제 이분들 마음에서 그 복음을 깨달아가는 것을 말씀을 깨달아가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두 번 들으면은 그렇구나 하다가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담겨있는 영적인 이제 비밀들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제 이번에 내가 구원을 확신했다는 분들도 많이 있고 이제 말씀이 들어가길 시작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 미국에 방문해서 그래도 미국 뉴욕에 자리를 잡고 있는 큰 교회 목사님들인데 이제 이 목사님들이 비숍 목사님이라고 부르죠. 목사님들 가운데 이 목사님들을 리드하는 비숍 목사님들이 있는데 이 목사님들이 앞을 다투어서 이제 목사님 앞에 와서 상담하러 와서 목사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가나의 종교부 장관님이 박 목사님과 면담을 하면서 조용하게 뭐 특별한 말씀을 안 하시길래 면담 다 마치고 화상으로 다 마치고 박 목사님께서 또 장관님이 조용하신 분이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선교사님 이야기하기를 그게 아니고 이 종교부 장관님이 박 목사님과 면담을 한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세계적으로 이제 큰 목사님이시니까 너무 떨려가지고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직접 가서 장관님을 만났을 때 목사님과 이제 면담을 준비하는데 진짜 막 눈에 보일 정도로 막 긴장하면서 떠는 모습이 보였다고 하는데 그만큼 이제는 그 장관님도 하나님의 큰 종으로 여기니까 사실 맞죠. 장관보다 더
하나님 앞에 큰 자가 하나님의 종인데 아 그분 정말 복을 받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요. 종을 향하여 그런 마음을 가진 마음이라면은 그 장관님도 복을 받고 그 나라도 복을 받겠다는 마음이 들었는데 아, 지금 미국이 그렇습니다. 미국 뉴욕에 뭐 5천 명, 만 명 되는 큰 교회 목사님이라면은 그래도 미국의 목사님들이고 미국에 자리 잡고 있는 큰 목사님들인데 이분들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뵙길 원하고 면담을 하고 상담을 하고 가서 우리와 함께 일하겠다고 하는 걸 보면은 너무 놀랍고 너무 감사한데 기독교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또 여러 나라 엘살바도르나 또 과테말라 이런 영사님들도 목사님을 뵙고 상담을 받으시고 그 다음 미국 또 교도소에도 지난번에 한번 말이 있었는데 교도소의 재소자들이 우리가 하는 마인드 교육을 1년 동안 마인드 교육을 매주마다 마인드 교육을 받은 형량을 감해준다고 했는데 그게 미국의 113개 교도소에서 확정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아 너무 놀랍죠, 그죠? 야 어떻게 우리 마인드 교육을 받으면 형량을 감해준다는 그런 제도를 교도소에서 만들 수 있나? 아 정말 이건 앞으로 미국이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정말 재범률이 줄어들고 효과가 있으면 전 세계로 또 확대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서 너무 감사한데 정말 우리 마인드 교육 1년 들으면 재범률이 줄어들겠죠 보면은. 그래서 그 효과가 나타나고 그 효과가 나타나면은 또 전 세계에 확산이 되어지면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교도소 안에도 인권이 있어서 교도소 그 재소자들이 뭐 우리말로 말하면 몇 평당 몇 명꼴로 이제 재소자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되는데 범죄자가 많아지면 그걸 잘 못 지키는 그 교도소를 계속 지어야 되고 예산이 자꾸 늘어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교도소 들어왔다 나가면은 다시 재범하지 않고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범죄하고 또 들어오니까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가보면은 교도소 지을 예산이 없으니까 막 교도소가 미어터지고 막 환경이 열악하고 또 뭐 아프리카 나라들 가보면은 아무 생필품도 안 줘요. 휴지도 안 주고 비누도 안 주고 뭐 가족들이 그 필요한 걸 넣어주지 않으면 그 안에서 살기 어려울 정도로 막 열악한 상황이 그만큼 예산이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제일 바라는 것이 이 교도소에 거쳐간 사람들이 다시 범죄해서 다시 들어오지 않길 바라는데 그걸 막을 수 있는 나라는 아무데도 없는데 이제 미국에서 이번에 우리가 이걸 이런 제도를 시행해서 감면해주고 그럼 그 감면받기 위해서 형량을 감면받기 위해서 마인드 교육을 들을 수밖에 없고 듣다 보면 자기가 왜 범죄했는지 또 왜 다시 범죄해서 다시 범죄를 저질러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지를 알게 되어진다면 우리 김기성 목사님 같은 그런 분들이 또 일어나서 복음의 또 귀한 일꾼들도 일어날 거고 또 범죄율도 줄어들 거고 재범률도 줄어들 거고 이러면은 전 세계의 그 파급 효과가 또 엄청나겠다는 마음이 들어지는데 그뿐만 아니라 브라질의 대통령 영부인과 면담을 한다고 했는데 또 그 면담이 이루어졌는데 야 정말 브라질에서 목사님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져 있으면 지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할 때도 영부인께서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아 이번에는 김범석 목사님이 브라질에서 아예 대통령궁에 가서 영부인을 직접 만나셨더라고요. 그리고 뭐 감사패도 전달하고 또 목사님과도 이제 면담이 이루어졌는데 야, 이 다큐멘터리가 나가고 난 다음에 목사님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구나. 지금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다큐멘터리 방영이 계속해서 되고 있는데 이게 파급 효과가 또 엄청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지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보면 늘 소망스럽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가장 어려워야 할 시기에 우린 지금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고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고 감사해야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삶이 이 삶 자체가 너무너무 복된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1장을 보면은 솔로몬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을 찾아보십시오. 전도서 1장 2절.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여러분 솔로몬이 그 인생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라면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여러분 인생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사람들이 원하는 삶이 뭐냐? 사람들이 원하는 삶이 2장에 가면 솔로몬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안에 다 있습니다. 2장 3절을 보십시오. 전도서 2장 3절. 내 마음에 궁구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이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여야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천하 인생에 종신토록 생활하며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요? 그래서 뭘 했느냐? 4절.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그 다음 두 번째,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 주기 위하여 못을 팠으며 노비는 사기도 하였고 집에서 나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도 소와 양떼 소유를 많게 하였으며. 자, 이게 이제 솔로몬의 인생입니다. 어떤 것이 인간 세상에서 가장 즐거움일까 해서 사업도 크게 해보고 그 다음 집도 좋은 백향목 집도 짓고 그 다음 동산을 만들고 정원 정도가 아니라 아예 동산을 만들고 그 다음 못도 팠으며 노비는 사기도 하였고 집에서 나게도 하였고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도 이 소유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그럼 실제 삶은 어떻게 살았느냐. 8절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열의 도의 보배를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의 기뻐하는 처와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부잣집에 가면은 부잣집에 거실에 가면은 아주 비싼 고급 오디오 시스템을 갖춰놓은 그런 집들이 있어요. 뭐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하는 그런 오디오 시스템을 갖춰놨어요. 근데 혹시 부잣집에 가니까 노래하는 남녀가 언제든지 노래 들려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집 봤어요? 없죠. 솔로몬은 왕이니까 늘 라이브로 그냥 뭐 CD로 아니면 음원 파일을 플레이하는 그런 오디오 시스템이 아니라 노래하는 남녀가 늘 대기되어 있어가지고 원하는 음악 원하는 노래 언제든지 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뭐 이런 삶 하나만 봐도 오늘 이 시대에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삶을 솔로몬이 살았다고 볼 수 있고 단편적으로 9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도 진하고 내 지혜도 내게 예전하여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으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절구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자,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고 부자가 되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였냐면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했고 내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원 없이 내 갖고 싶은 것, 내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이 즐거운 걸 막지 아니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얻은 게 뭐냐? 내 마음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즐거웠다는 거예요.
내 눈이 원하는 것 다 가지고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걸 다 하면서 얻은 분복이 뭐냐? 내 마음이 기뻤다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됐지 않냐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누르기 다 누르고 내 마음껏 즐기고 살면 내 마음이 기뻤는데 그러면 되지 않았냐?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11절입니다. 그 후에 본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했습니다. 자, 결국 솔로몬이 잡는다고 잡았는데 가보니까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았고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잡았다고 잡았는데 놔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게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아니,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즐기고 싶으면 즐기고 내 눈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을 막지 않고 마음대로 하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내 마음이 기쁘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살았는데 그 후에 보니까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았다. 남는 게 아무것도 없이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여러분 사람들은 나는 뭐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란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뭐 내 마음이 좋으면 되고 내가 즐거우면 되고 내가 기쁘면 됐지. 예, 그 삶의 결국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허무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2장 24절입니다. 2장 24절 전도서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적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좋은 게 뭐냐면은 솔로몬이 인생에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요? 사업을 크게 하고 집을 지었고 동산을 만들고 가원을 만들고 못을 파고 노비를 사기도 하고 나게도 하였고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근데 그건 내 마음에 낙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우선은 낙이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내 눈이 원하는 걸 금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걸 막지 아니하고 낙이 되는 것 같았는데 가보니까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헛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건 내가 인생에서 추구해서 그 낙을 누리려고 수고한 대가기 때문에 가보니까 그게 거짓된 거고 헛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가 있다는 거예요. 심령의 낙을 누리는 진짜 낙을 누리는 것이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준다면 가짜 반지를 준다고 하는 데가 있고 진짜 다이아몬드 반지를 준다고 하는 데 있으면 어디 가서 받겠어요? 예? 바보가 아닌 이상 가짜 다이아몬드 주는 데 가가지고 돈 내고 가짜를 주는 데 가서 속아서 가짜를 다이아몬드를 살까요? 공짜로 진짜 다이아몬드를 주겠다는데 진짜를 받으러 갈까요? 그러면 가짜를 돈 내고 가짜를 받으러 가는 건 멍청한 거죠? 예. 여러분이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란다. 그건 가짜 낙을 누리러 가는 거예요. 내가 수고해서 내 인생을 허비해 가면서 가짜 낙을 누리러 가겠다는 거예요. 멍청한 거죠. 진짜는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인데 진짜 낙을 받으려면은 하나님에게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합니다. 나은 것이 없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난다는 거예요. 자, 26절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그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준다는 거예요. 죄인에게는 노고를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심령의 낙을, 진짜 심령의 낙을 누리는 그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고 제일 복된 거예요. 왜냐? 어차피 복이 영화야. 또 솔로몬이 내 눈이 원하는 걸 금하지 않냐고 내 마음이 즐겁게 마음껏 하고 살아도 결국에 가보면 바람을 잡는 것 같기 때문에 허무한 것인데, 허무하지 않고 진짜 심령의 낙을 누릴 수 있는 진짜는 하나님의 손에서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나는 뭐 구원받았으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살란다 하고 내 눈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마음껏 살면 우선은 내 마음이 기뻐하니까 기쁨인 줄 알고 쫓아가 보지만은 솔로몬의 이야기대로 바람을 잡는 것 같았다. 잡았다고 잡았는데 펴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지난 50년을 뒤를 돌아볼 때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가장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자살률이 1입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심령의 낙을 누리면 왜 자살하겠냐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왜 자살을 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 눈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절구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세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갖고 싶은 거 가지고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원하는 걸 갖추고 살 수 있는 시대가 됐는데 왜 그렇게 자살을 많이 하느냐는 거예요. 심령에 낙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진정한 심령의 낙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거고 이걸 누리고 사는 사람이 제일 복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제일 복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손에서 나는 그 심령의 낙을 누리는 사람이 제일 복된 사람이고 제일 행복한 사람이고 제일 신령한 사람이에요. 누가 신령한 사람이라고요? 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낙을 그 마음에 누리고 사는 사람이 제일 신령한 사람이에요. 그 제일 신령한 사람이 되면 어떻게 사는지 압니까? 제일 신령한 사람이 되면 어떻게 사냐면 성경 빌립보서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여러분 신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냐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사람인 거예요. 제일 복된 삶을 사는 사람은 심령의 낙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께로 오는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심령의 낙을 누리는 사람이 제일 복된 사람이고 제일 신령한 사람인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여러분 여기에 좀 더 나아가서 영적인 사람의 기준은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인데 뭐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냐? 지금 문제가 산더미처럼 있는데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때 그때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갔는데 매를 많이 맞고 깊은 옥에 착고에 든든히 채였는데 밤중중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미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신령한 사람이에요. 형편은 깊은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아서 그 매 맞은 게 밤이 된다고 해가지고 그 매를 더 쓰리고 아프지
근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니까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더라. 이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에요. 신령한 사람 맞아요? 예. 어떤 형편 앞에서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짧은 인생을 사는데 고생하고 살면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는 게 무슨 신령한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이 땅에 수고와 슬픔과 질병과 고통과 염려와 근심이 있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와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해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인 거예요. 맞아요? 예. 여러분들이 신령한 행동을 해서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짧은 인생을 사는데 평생을 죄인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평생 죄에 매여서 주여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 죄도 용서해 주시고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런 죄를 평생을 죄에 매여 사는 사람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죄사함을 받고 내가 죄에서 벗어나서 내가 의롭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 복된 사람이죠. 자,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고 평생을 죄에 매여서 인생을 다 허비한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냐는 거예요. 근데 죄사함 받고 거듭나서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고 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고 복된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죄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의인이 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로운 행동을 하고 죄 안 짓고 선한 삶을 살아서 의인 됐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아서 의인 됐습니까? 예, 죄사함을 받아서 의인 됐지 내가 죄 안 짓고 선하게 살아서 의인 될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어느 날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복음을 듣고 죄사함의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죄를 다 씻었기 때문에 내가 죄가 없고 의롭게 됐구나 하고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가 없다. 죄에서 자유케 되어진 거예요. 나 의롭다. 평생 의인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6장 16절 죄송합니다. 6절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했습니다. 그 다음 14절 말씀을 보면은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죄가 주관치 못하는데 그건 전에는 내가 죄를 지으면 죄가 나를 주관했고 나를 정죄하고 죄인으로 나를 끌고 갔는데 지금은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한 것은 행동이 달라진 것이 아니고 내가 법 아래 있다가 은혜 아래로 마음을 옮긴 거예요. 여러분, 법 아래에서는 날마다 죄를 지으니까 늘 죄인일 수밖에 없지만은 은혜 아래 들어가니까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나를 주관할 수가 없고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죄 사함을 받았는데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들어가니까 날마다 죄를 짓는 건 똑같은데 은혜 아래 들어가니까 내가 의롭다고 할 수 있고 죄가 나를 주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 죄 지었잖아. 너 오늘 또 죄를 지었으니까 죄 용서를 빌어야 돼. 너 죄인이야. 주여 이 죄인하고 죄 용서를 빌어야 돼. 이렇게 주관 못하고 아니야 나는 의로워. 나는 죄가 없어 라고 하고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하고 내가 의인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장 말씀을 보면 로마서 5장을 보십시오. 5장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이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참 힘과 자유를 주는 말씀인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죄인 된 것 같이 의인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죄인은 공짜로 죄인이 됐는데 의인은 내가 선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의인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일반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근데 죄인 된 것 같이 의인 된다는 것은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인이 됐는데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내가 범죄하고 안 하고 포함이 되느냐, 내가 범죄했느냐 안 했느냐, 내가 죄를 많이 지었냐 적게 지었냐 전혀 상관없이 아담 한 사람의 한 범죄로 죄인 됐다가 예수님의 의의 한 행동,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의의 한 행동으로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죄인 된 것 같이 의인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에서 벗어나려면 내가 선하게 살아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회개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까? 아니요. 죄인 된 것 같이 의인 된다고 했기 때문에 죄인도 공짜로 내가 뭘 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인 됐다면 의인 되는 것도 값없이 은혜로 의인 돼야 맞다는 거예요. 맞아요? 자, 근데 아담 때문에 죄인 됐고 또 내가 죄를 지어서 또 죄인 됐고 그 다음 내가 선하게 살아서 의로워지려고 하니까 평생 가도 의롭다는 소리를 못 하는데 우리는 아담 때문에 죄인 됐고 죄인 된 것 같이 의인 된다고 하니까 아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를 다 씻었으면 내가 의인 된 게 맞구나. 그래서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구원 받았습니까? 그럼 구원 받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구원 받는 게 쉽다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구원 받는 게 쉽다. 예. 손 안 든 사람은 구원 받는 게 어려워요? 아, 자고 있구나, 이제. 예.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쉽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육신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운데 왜 영적인 사람 안 됐어요? 자, 죄인이 의인 되는 것은 너무 쉬운 거예요. 죄사함의 비밀을 깨닫고 보면 아,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데 의인 되는 거 너무 쉽네. 구원 받는 거 너무 쉽네. 이래야 정상이에요. 그럼 여러분 육신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 되는 것은 참 어렵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교회 오는 게 꼭 절에 돗닦으러 다니듯이 열심히 영적인 사람 되려고 돗닦으러 다니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그렇게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살아서 육신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육신적인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육덩어리인 거예요. 그냥 육신덩어리라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육신적인 사람이 되었고 영적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신령한 삶을 살아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원받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예, 쉽지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래야 정상이에요. 어렵다면 그거는 길을 잘못 간 거예요. 구원받는 게 쉽다면 영적인 사람 되는 것은 역시 쉬운 거예요. 내가 육신적인 삶을 살아서 육신적인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아담 한 사람을 말미암아 우리는 육신 덩어리인 거예요. 육 자체인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어서 죄인 되었습니까? 아니면 아담 한 사람을 말미암아 행악의 종자가 되었습니까? 예, 아담 한 사람을 말미암아 우리는 죄하면 나 하면 죄, 행악의 종자인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을 말미암아 우리는 육신 그 자체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인 된 것 같이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육신적으로 살아서 육신적인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성경에서 구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옛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사람, 옛사람, 옛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6장 6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 우리 옛사람은 육덩어리예요, 육덩어리. 그 다음에 옛사람이 있으면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옛사람이 있으면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새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옛사람은 육덩어리라면 새로운 피조물은 뭘까요? 영적인 것 그 자체인 거예요. 영덩어리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옛사람이 있고 새로운 피조물이 있는데, 옛사람은 그냥 육신덩어리예요, 보면은.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서 난 좀 육신적이다고 생각하고 살아온 사람 있죠? 난 좀 육신적이다 하는 사람 한번 손들어 봐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온 사람. 왜 육신적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여러분에게서 육신적인 모습이 나타나니까 그렇죠. 신령한 모습이 안 나타나고 육신적인 행동이 나타나고 육신적인 모습이 나타나니까 나는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산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육신적인 모습이 나타나서 육신적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옛사람은 그냥 육 자체고 육 덩어리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 됐습니까? 아니에요. 아담 한 사람을 말하면 우리는 죄 자체고 죄 덩어리인 것처럼 아담 한 사람을 말미암아서 우리는 육 자체인 거예요. 이 옛사람은 육신 덩어리인 거예요. 그래서 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영적인 사람이 되느냐? 이 옛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이 옛사람을 육신적인 모습을 영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 옛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했습니다. 자, 이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사니까 내가 의롭다고 할 수 있는 거지, 지금도 여러분 옛사람을 떠올리면 오늘 여기 오기 전에도 죄 많이 짓고 왔어. 벌써 죄 자체란 말이에요, 옛사람은. 그래서 복음을 모르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늘 옛사람을 옛사람으로 사니까 죄인이고, 옛사람을 바꾸고 옛사람을 고치려고 하니까 평생 죽어도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는 나는 죽을 때까지 죄인인 것을 밝히노라 하였습니다. 그래, 죽을 때까지 죄인임을 밝히노라. 그런 거로 지옥 가느니라. 그럼 여러분, 구원을 받는 건 뭐냐?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의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래서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바꿨죠? 내가 죄인인 데서 내가 의롭다는 대로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의 판단을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의롭다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것처럼 여러분이 육신적인 행동을 해서 육신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덩어리로 출생했는데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이 육신덩어리인 내가 영적인 행동을 해서 영적인 삶을 살아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은 이미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 심판날 가면은 네 말로 의롭담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는 거예요. 네가 의인이냐 죄인이냐? 저 죄인인데요. 너 지옥. 너 죄인이냐 의냐? 의인인데요. 너 천국. 네 말로 정죄함을 받고 네 말로 의롭담을 받는다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럼 여러분 천국 가서 상 받는 사람 누군지 압니까? 누굴까요? 네 말로. 나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면 네 말로 정죄를 받고 나는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입니다. 네 말로 상을 받는 거예요. 영적인 상을 받는 거예요. 안 믿어져요? 에이, 목사님, 그래도 영적인 삶을 살고 행동을 해야지 뭐 말로만 뭐 영적이다 하면 그게 됩니까?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은 꼭 이런 소리 해요. 아니, 선하게 살아야지. 그럼 뭐 죄 막 짓고 의롭다 하면 천국 갑니까? 천국 가요? 천국 가요, 못 가요? 아니, 죄 짓고 자기가 죄 사함 받아서 의롭다고 하면은 교도소 가 있으면서 의롭다고 하면 천국 갑니까? 가요? 예, 가요. 심판날 되면은 네 말로 의롭다는 거, 네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것처럼 내 마음에 믿으면 의롭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신령한 행동을 해서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령한 사람이라고 믿으면 신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바꾸고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믿으면 육신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은 13절 말씀을 보면 로마서 6장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신령한 사람의 기준이 첫 번째, 자,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 죄인이라고 하느냐 의인이라고 하느냐, 그 차이죠. 그 신령한 사람이냐 육신적인 사람의 차이가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하느냐 아니면 말씀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말씀을 믿고 내가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느냐, 이게 첫 번째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신령한 사람의 삶에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는데 열매는 어떻게 나타나느냐면은 13절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느냐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느냐, 이 차이예요.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나는 육신적인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니까 육신대로 그냥 육신의 자신을 내주는 거예요. 나 육신적인 사람인데 뭐. 에이, 내가 뭐 신령한 삶을 살려고 나는 안 되고 나 육신적인 사람, 나 육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이 자기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냥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육신, 여기 말씀대로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니까
죄에게 종로로 타는데 그걸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16절 말씀입니다. 15절부터 봅시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 죄의 종으로 사망이 이르고 혹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여기서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는 육신적인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니까 자신을 종으로 들여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넌 육신적인 사람이야. 그러니까 모든 육을 용납하고 나 뭐 육신적인 사람인데 뭐 오늘 교회 뭐 내가 영적인 사람이면 교회 꼬박꼬박 가지 나 육신적인 사람인데 뭐 11조 뭐 나 육신적인 사람인데 뭐 마음 일어날 때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고 봉사 직장 다녀가 돈 버는 게 낫지 뭐 하려고 교회 가서 봉사해. 왜? 나 육신적인 사람이니까. 자신을 죄에게 들여 거기에 순종하고 거기에 종로로 타고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자, 21절 22절은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1절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 열매가 나타나는데 내가 육신적인 사람이야 하고 내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면 그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사람이고 내가 신령한 사람이구나 그걸 믿고 내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면 영적인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을 넌 육신적인 사람이야 하고 생각에 가둬놓고 육신적인 사람이니까 육신적으로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드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 난 육신적인 사람인데 신앙하려고 해도 뭐 안 변하는 걸 어떡하냐. 내가 뭐 변하려고 해도 안 변하는데. 그러고는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했는데 첫 번째 시작이 뭐냐면은 이 모든 삶에 이제 자신의 지체를 어디에 들이느냐 그리고 어디에 들이냐에 따라 그 열매가 달리 나타나는데 열매가 나타나기 전에 어디에 들이느냐를 결정하기 전에 방향을 바꾸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신령한 사람의 시작이 뭐냐면은 그 기준이 어디 있냐?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22절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가에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자 이게 신령한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신령한 사람인데 여러분 마음에 나는 죄인이야 하면 하나님과 마음과 합해져요 합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면은 아 그러면 의롭네요 하면은 하나님과 합한 마음이 되는 거고 이 사람이 구원받는 거고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그와 같아요.
자, 나는 육신적인 사람이야 하면 하나님과 다른 마음이고, 주님이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영원히 온전하구나,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거기에 마음을 합하면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 영적인 사람의 첫 시작이 어디냐,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는 거예요. 아니야, 나 육신적인 사람이야, 하나님과 다른 마음인 거예요. 아니야, 나는 죄를 지으니까, 날마다 죄를 지으니까 죄인이야, 이 사람은 하나님과 다른 마음이니까 저주를 받고 지옥에 간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왜 열매가 안 열리느냐, 씨앗을 심어야 뭔가 열매가 열릴 텐데, 여러분 마음의 첫 번째 신령한 사람이 되는 삶의 시작이 뭐냐면은, 아, 내가 육신적인 사람이 아니고 신령한 사람이구나,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마음을 안 갖는 거예요. 첫 번째 시작이, 씨앗을 심는 것과 같은 시작이 하나님과 합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할 때, 그러면 내가 영원히 온전하네 하고 아멘 하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박 목사님께서 심홍섭 전사님에게 교제해 준 술주증병이, 20년 동안 술주증병으로 살아온 심홍섭 전도사님에게 온전하냐 온전하지 않느냐, 저야 온전하지 않죠, 말씀에는 온전하다고 돼 있네요, 그 형제는 아이 그래도 저는 온전하지 않죠, 자기는 늘 온전하지 않고 술주증병이로 살아왔다가 목사님의 교제를 통해 처음으로 그러면 온전하네요 하고 마음을 한번 하나님과 합한 마음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령한 거예요. 그게 신령한 사람이에요. 그 신령한 사람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이다, 영원히 온전케 했다 하면, 나 그럼 온전하네요, 그럼 나 신령한 사람이네요, 마음을 합하는 거예요. 근데 난 안 신령한데요, 난 육신적인데요. 보십시오, 나 이렇게 지금 육신적이고 오늘도 교회 가기 싫은데 억지로 막 남편이 가자고 해가지고 억지로 지금 끌려왔는데, 아내가 막 교회 가자고 해가지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지, 난 육신적인 사람이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마음과 다른 마음을 품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 기준이, 첫 번째 기준이 뭐예요? 구원의 첫 번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는 거죠. 의롭다고 하는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면 그게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좌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령하냐 신령하지 않느냐를 좌우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내 모습 보면서 나 육신적인 사람이야 라고 하느냐, 아니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니까, 영혼이 온전했다고 하니까 내가 온전하구나, 내가 영적인 사람이구나, 내가 신령한 사람이구나 하고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는 게 첫 발이라는 거예요. 신령한 사람의 첫걸음인 거예요. 그 다음, 에이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 뭔가 신령하게 살아야지, 신령한 사람이라고 하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신령한 사람의 이제 삶은 어떤 삶이 신령한 사람의 삶이냐. 자, 여러분 구원은 내가 의롭다고 믿는 게 구원이죠? 그럼 여러분 구원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삶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어떻게 살아야 구원받은 삶입니까? 죄 안 짓고 속에 악한 생각도 안 올라오고 의롭게 살아야 의인이라고 합니까? 생활 속에서? 자, 이제 의롭다고 믿었어요. 내가 죄 없다, 의롭다. 그 다음에 의인의 삶은 죄를 안 짓는 선한 삶을 살아야 의인이라고, 생활 속에서 의인이라고 말하고 살 수 있어요? 그러면요, 어떻게 의인이라고 말하고 살 수 있어요?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의롭다고 말하고 살 수 있어야 의인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다윗이 로마서에서, 그래서 한 이야기가 로마서 4장에서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죄 안 짓는 사람이 아니라
불법을 사함받고 죄를 가리움받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인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이 신령한 사람의 삶은, 신령한 삶의 첫 발자국은, 첫 관문은, 신령한 사람의 첫 관문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믿고 온전하다고 믿는 게 첫 번째 관문이었다면, 그러면 삶은 신령한 게 나와야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육신적인 것이 나와도, 형편없는 모습이 나와도 내가 신령하다고 하고 살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신령한 사람인 거예요. 육신적인 모습 좀 나타나면 아이고 나 육신적이네, 그 사람은 신령한 사람 아니에요. 죄 한번 지으면 아이고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그 사람은 구원 아니에요. 보면은 내가 죄를 지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죄도 씻었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처럼, 내가 육신적인 모습이 나타나도 이미 새로운 피조물로서 지어져 있기 때문에 나는 신령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과 합한 마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이 신령한 사람이라는 삶의 기준부터 바꾸십시오. 신령한 사람의 기준은 신령한 삶을 사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 신령한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의롭게 사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의롭다고 믿는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근데 일반 교회 사람들 이걸 이해를 못해요. 아니, 죄 안 짓고 의롭게 살아야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지, 죄 지어놓고 어떻게 의롭다고 말하냐. 그러니까 믿음이지. 그러니까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지.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값없이 은혜로 우리는 신령한 사람이 되지, 내가 신령한 삶을 살아서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행위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믿으면 내가 신령한 사람이 되는 거고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고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건데, 그러면 이 삶에, 이렇게 신령한 사람의 삶에 하나님이 어떤 혜택을 줬느냐.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에게 어떤 혜택을 줬어요? 첫 번째,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했으니까 우리가 죄에서 자유한 삶을 사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혜택이죠? 그 혜택 보고 살고 있습니까? 자, 그러면 신령한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에게 혜택은 어떤 혜택이 주어질까요? 내가 의롭다고 믿으면 내가 다시 정죄를 받지 아니하고 죄의 종노로 타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럼 내가 신령한 사람이라고 믿으면 어떤 혜택을 누리고 사는지 아십니까? 자, 이사야 성경 53장을 찾아보십시오. 이사야 53장 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자, 여러분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죄에서 벗어나서 자유하고 정죄함이 없는 삶을 살지요? 이렇게 살고 있어요? 마음에 죄에 대해서 매이고 정죄가 있고 죄에 매여 있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은 구원받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고 우린 죄에서 자유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죄사함을 받은 사람의 혜택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에 교회 다닐 때는 늘 죄에 매여서 새벽마다 새벽기도에 가서 주여 이 죄인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늘 죄에 매여서 죄 용서를 빌었죠. 근데 죄사함을 받고 나서는 이제는 우리가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니까 죄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4절에서의 혜택을 보고 사느냐, 5절 말씀은 허물에 대해서 우리 죄악에 대해서는 혜택을 보고 사는데 4절에서도 여러분들이 혜택을 보고 사느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러면 그가 죄만 짊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슬픔도 짊어졌고 우리의 질고도 짊어졌고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을 짊어졌기 때문에 내가 신령한 사람이라는 혜택을, 신령한 사람을 믿으면 혜택은 어떤 혜택으로 인생에 오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서 솔로몬이 말하는 심령의 낙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거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갖고 싶은 것 갖고 원하는 대로 하고 살아서 심령의 낙이 안 온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 세상에서 내 하고 싶은 다 하고 살면서 심령의 낙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세상이 갖지 못하는 부귀영화를 가지고 마음껏 누리면서 떵떵거리고 사는데 자식 하나 속썩여 봐요. 심령의 낙이 와요? 안 와요. 세상 남 부러울 것이 없이 사는데 남편 바람 피워봐요. 심령의 낙이 와요?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하루아침에 깨져버리는 거예요. 물론 그런 어려움이 없다 해도 솔로몬이 결국에 가보니까 그게 안 깨어진다 해도 바람을 잡는 것 같이 허무한 것이더라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심령의 낙을 누리는 걸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심령의 낙인 거예요. 이걸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자, 죄사함을 받은 사람만이 죄에서 벗어나서 자유하면서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하고 자유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믿음으로 신령한 사람의 세계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인생에 오는 그 질고에서 슬픔에서 그것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 세상에서 오는 슬픔이 고통이 염려가 근심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고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의롭다는 삶을 살고 죄에 매이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신령한 사람이라는 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다시 인생에 고통에 삶의 염려에 근심에 슬픔에 매이지 않고 그것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즐거워하고 살 수 있는 이 인생의 혜택이 주어지는 거예요. 신령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인 거예요. 여러분 짧은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염려, 근심, 걱정,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는 것 하나만 있고 세상 풍파 다 비바람 몰아치면 인생 풍파 다 뒤집어 쓰고 살면서 나가 의롭다 죄 없다 해가지고 마치 막 잔뜩 비 맞고 생쥐꼴로 사는 것처럼 죄는 없다 하는데 인생의 염려와 근심과 슬픔과 수고와 고통에 매여서 사는 삶이 무슨 신령한 삶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 자의 삶은 하나님과 첫 걸음이 합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은 육덩어리지만은 제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해놓은 새로운 피조물은 이 자체가 신령한 덩어리인 거예요. 신령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새로운 피조물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나란 말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 수 있도록 해놨는데 첫 번째 시작이 하나님과 합한 마음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아니 그러면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 삶 속에서 그러면 형편없는 살고 육신적인 삶을 사는 그거는 그럼 어떻게 처리를 해요? 예, 죄 지으면 어떻게 처리해요? 여러분 그 죄도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죄값을 치르고 다 사해놨다는 걸 믿음으로 벗어나는 것처럼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건 예수님이 다 처리를 한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삶을 살아가는 거고 온전한 사람으로 사는 거고 신령한 사람으로 사는 거고 단 하나 우리 삶 속에 형편없는 모습이 나타나면 그건 우리 마음을 낮출 재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 교만하게 거만하게 살 수 없는 게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주면서 아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하고 그게 내 마음을 낮출 재료가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인 모습이 나타나면 여러분 마음을 낮출 재료로 삼으면 여러분 마음에 그 마음을 낮출 재료가 되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교만한 사마리아 장관은 내일 이맘때 고운가루 한 사에 한 세겔 하고 보리 두 사에 한 세겔 하라 했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으로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때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그랬는데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는데 여러분 마리아가 마음을 꺾고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면서 말씀 앞에 겸손해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합한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마치 씨를 받아들이듯이 잉태하기 위해서 씨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기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그 씨앗이 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의 형편없는 모습은 하나님이 그걸 다 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냥 두신 것은 네가 이렇게 형편없는 자고 너 아무것도 아닌 자고 너 네 자신을 세울 것 없는 자고 네 자신을 높일 것은 아무것도 아닌 자다.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비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육신적인 모습을 그대로 둔 거예요. 하나님이 제하려면은 다 제하고 신령한 삶을 살게 할 수도 있어요, 보면은. 그러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지 교만해져가지고 지가 제일 신령한 사람인 줄 알고 마귀가 왜 마귀가 됐냐. 자기가 제일 아름답고 제일 잘난 줄 알고 한없이 높여가지고 마귀가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마음 하나 낮으면은 늘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의 여김을 받고 살 수 있도록 해놨는데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끼리 비교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잘난 사람 있고 못난 사람 있고 뛰어난 사람 있고 부족한 사람이 있고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전부가 다 육덩어리인 거예요. 신령하고 신령하지 않고 차별이 없어요. 좀 영적이고 육신적이고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십자가가 아니면 십자가에서 옛사람을 못 박지 않으면 다 육신적인 사람이고 그 다음 십자가에서 옛사람을 못 박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면 다 신령한 사람인 거예요.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다 추하고 도른 행악의 종자고 죄인이고 십자가가 있으면 십자가를 통과하면 우리는 하나님같이 의로운 하나님의 의를 얻은 하나님처럼 의로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열등감도 교만인 거예요. 왜? 아니 자기가 잘하려면 잘할 수 있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좀 뛰어나면은 그 사람이 좀 뛰어난 것처럼 보이지 진짜 뛰어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나면 심령의 낙을 누려보라지요. 보면은 솔로몬이 천하의 지혜로운 사람이고 천하의 부귀영화를 누렸는데 그 삶의 결국은 제일 미련한 자의 삶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모든 것들 허망한 삶을 살다 인생 마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심령의 낙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건데 이 낙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얻도록 해놨습니다.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손에 있는 낙을 얻도록 해놓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심령의 낙을 얻을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으로 그 심령의 낙을 누릴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삶 속에서 어떤 인생의 어려움이 오고 어떤 풍파가 와도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항상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선물인 거예요. 인생에서 자기 자신에게 매이고 형편에 매이고 문제에 매이고 슬픔과 고통과 염려에 매여서 사느냐, 아니면 그 모든 짐을 다 벗어버리고 네 모든 염려를 다 어떻게 하나요? 빌립보서 4장 다시 가보십시오.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여러분 신령한 사람은 바로 이 삶을 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이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슬픔이 오면 슬픔에 빠져들고 염려가 오면 염려에 빠져들고 고통이 오면 고통에 빠져드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지체를 여러분이 신령한 걸 안 믿고 나는 육신적인 사람이야 하고 여러분 지체를 육신에 드리고 죄에 드리고 불법에 드리면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슬픔과 고통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막아주질 못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죄의 종로로 타기 때문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면 그 죄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면 그러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데 그 마지막이 영생이고 그 마지막이 평강이고 그 마지막이 쉼이고 그 마지막이 기쁨인 거예요. 이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로다.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는데, 자, 여기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말씀과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거예요. 자, 그게 박 목사님이 아프지만 나았다고 할 때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해서 아프지만 나았다고 할 때 배가 먼저 나은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마음과 생각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다녔어요? 아프지만 나았다. 아프지만 나았다. 그 마음과 생각을 먼저 지킨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열매가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신령한 사람은 첫 번째, 아, 나는 신령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과 먼저 합한 마음이 되는 거고 내 속에서 염려할 일이 있고 슬픔이 있고 근심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살다 보면 어느덧 내 마음의 밭에는 많은 열매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차장 땅에, 요 위에 있는 주차장 땅에 그냥 빈 땅으로 있을 때는 아무런 채소가 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모친님들 몇몇 분이서 텃밭을 만들더니만 엊그저께는 제 아내가 싱싱한 상추를 주면서 요 우리 위에 텃밭에서 땅그라면서 역시 상추는 시장에서 파는 상추는 벌써 숨이 죽었어요 보면은. 그래서 숨 안 죽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보면은 물 막 뿌리고 또 이제 더 안 죽게 하려면 뭘 좀 타서 뿌리면 더 안 죽죠 보면은. 그거 하고 밭에서 바로 따와서 먹는 거하고 그 맛이 다르잖아요, 보면은. 어떤 씨앗을 심냐는 밭에 갖가지 채소가 자라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이제 하나님과 합한 마음이 되어서 내가 신령하다고 믿고 내 삶 속에 오는 슬픔도 질고도 주님이 다 지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키는 이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열매를 거두는 것을 경험하는 열매는 여러분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씨만 뿌려놓으면 열매는 거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가 구원은 의롭다고 믿는 것이고 두 번째 삶은 의롭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어도 내 마음에서 말씀으로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아니다. 그래도 나는 의롭다. 그게 로마서 6장에서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처럼 내가 하나님과 합한 마음이 되어서 내가 온전하구나 내가 신령하구나 믿는 거고 육신적인 모습이 나타나면 아, 나 또 육신적이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걸 좀 고쳐야 되는데 바꿔야 되는데가 아니라 아니 그 육신적인 것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의 판단을 믿으면 나는 온전한 사람이야 나는 신령한 사람이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첫 번째 구원은 의롭다고 믿는 거고 두 번째 삶 속에서는 내가 말씀으로 죄에 매이지 않고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신령한 사람은 첫 번째 말씀을 믿는 거고 두 번째 육신적인 것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꾸 신령한 모습이 나타나야 신령한 사람이라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다음 여러분 이 육신에는 끊임없이 죄를 짓는 게 나오는 것처럼 이 육신에는 끊임없이 육신적인 게 나와요.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하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는 삶을 사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결코 정죄함이 없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것에 시달리지 않고 살고 너 육신적이야 너 또 육신적인 행동을 했잖아 또 육신적인 모습이 또 나왔네 크기에 시달리지 않고 살고 내 삶 속에 슬픔이 와도 질고가 와도 고통이 와도 근심이 와도 주님이 이미 그 모든 걸 담당하셨기 때문에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도록 하고 사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짧은 인생 살면서 여러분은 늘 육신적인 사람이라는 데 시달리고 살아야 되고 늘 슬픔에 시달리고 살아야 되고 늘 질고에 시달리고 살아야 되고 인생의 걱정, 근심, 염려에 시달리고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 거예요. 야곱처럼 그래서 구원받고 돌아보니까 뭐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았다는 거 하나 말고는 험악한 세월 산 거 말고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옮기십시오. 하나님과 합한 마음이 되십시오. 내가 의롭다는 것을 믿은 것처럼 이제 내가 신령한 사람이라는 걸 믿으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육신적이라는 것에 시달리지 말고 자유하게 좀 살아보십시오. 난 이미 신령한 사람이구나. 육신적인 사람 되려고 발부둥 육신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 되려고 발부둥 치지 말고 믿으십시오. 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서 여러분 마음에 육신적인 모습이 나타나도 그래도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정작해야 될 일은 여러분 삶 속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지켜주시는 삶. 그래서 인생의 고달픈 인생이 아니라 인생에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슬픔이 오고 어떤 염려가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오든지 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면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 왜 죄에서만 자유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슬픔을 지고 우리의 질고를 지셨는데 왜 우리는 죄를 짊어진 죄에서만 자유하고 슬픔에서는 자유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왜 질고에서는 자유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왜 인생의 고통에서는 자유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이건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헐 육신적인 사람으로 신령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그런 스트레스를 늘 받으면서 신령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 믿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십시오. 사단이 여러분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우린 이미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미 우리는 영원히 온전게 된 사람입니다. 그걸 믿고 살고 믿음으로 내가 육신적인 모습이 나타나도 그래도 나는 영적인 사람이고 그래도 나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죄에서만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육신적이라는 것 소리에서도 벗어나십시오. 그러고는 인생에 어떤 고통이 오든 어떤 슬픔이 오든 어떤 염려가 오든 여러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지키면서 슬픔에서도 벗어나고 고통에서도 벗어나고 염려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에게 돼요.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에서 부족함에서 여러분 열등감에서 벗어나서 자유하십시오.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놓은 것처럼 이미 우리를 신령하게 만들어놨습니다. 나타나는 죄짓는 모습에 매여 살듯이 여러분 나타난 육신적인 모습에 매여 살지 말고 믿음으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는 그 믿음으로 살면서 여러분 마음에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이제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영적인 삶을 사십시오. 신령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어떤 게 신령한 삶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구원을 받은 끝난 이후에 죄에서는 자유케 되었지만은 육신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자유케 되지 못하고 늘 육신적인 모습이 나타나니까 나는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주님 안에서 봤을 때 하나님 우리를 이미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놓으셨고 영원히 온전케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이미 신령한 사람이 되어 있는데 교회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신령한 삶을 살아서 신령한 사람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늘 거기에 매여 살았고 또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만 자유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슬픔도 지고 우리의 질고도 지고 인생의 염려와 고통 다 짊어졌는데도 우린 죄에 대해서는 자유할 수 있어도 인생에 찾아오는 슬픔의 염려의 근심에는 자유하지 못했고 또 더더군다나 내 자신의 연약한 모습이나 형편없는 모습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고 늘 거기 매여 살면서 그걸 바꾸려고 애쓰는 삶을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 모든 수고를 벗어버리고 이미 주님이 온전케 해놨다는 것을 믿음으로 또 삶 속에 어떤 염려가 와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면서 내가 자유할 수 있는 주님이 내 모든 슬픔도 지셨고 모든 질고도 지셨고 인생의 모든 걱정, 근심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갖는다면 어떤 형편이 오고 어떤 문제가 와도 주님 안에서 쉴 수 있는데 그래서 삶 속에서 이제 우리가 이 믿음 하나 가짐으로 삶의 열매는 주님이 맺게 하는 그 주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